지난 수요일에 그 블레싱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VIP들이 오셨고 또 예배와 집회 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간증들은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결신하는 모습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결신한 분들, 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 발걸음을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냥 좋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고 그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저를 이끌어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대 이후에 휴학 중에 그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생이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의 내용은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내일 전도축제를 하는데 오지 않겠냐 그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래됐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마냥 좋은 일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만사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이죠. 2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와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 번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기세가 굉장히 등등했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높임을 받으면 그들은 아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낙담을 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남겨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으니까 자신들도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리자 자신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 혐의를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그들이 휩싸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은신처에 모여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의 닥친 큰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냥 나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말씀이 들어올 문을 닫고 내 상황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있는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그 일, 성령을 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성전에 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7장에서 약속하세요. 그런데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그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에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두려움과 힘든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남겨두신 은혜 두 번째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사건으로 도마의 얘기를 합니다. 도마의 얘기를 해요. 이 도마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덟 해가 지나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을 가지고 내밀어서 그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도마처럼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있죠. 우리가 꼭 도마처럼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은 할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어요. 얘기는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지만 주님은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해요. 오늘 그 도마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 목적에 대한 것을 마지막 구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철례역정에서 보면 그 주인공 크리천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 길을 나아가죠. 근데 천성에 도달하기 전에 이 작은 믿음씨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를 보니까 강도에게 가진 것을 빼앗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겨우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천성에 갔다라고 철로역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길 원하는 생명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단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어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남겨두신 은혜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기 1절의 그 후라는 것은 이미 앞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모여있는데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요. 원래 어부였던 그들은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죠. 근데 지금은 오늘 21장에서는 그들은 다시 자신의 삶을 위한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한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자신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소위 베드로에게 그 현타가 온 거죠.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온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작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자신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잡힐 때 그는 도망을 갔고요. 그는 이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컸던 거 엄청나게 컸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금 처지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큰 존재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바랬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바랬던 미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자신의 처지, 베드로의 지금의 처지, 제자들의 처지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과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들은 지금을 살아가야 됐어요. 지금을.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하던 일, 어부가 아마 자신의 일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너무 나약한 사람이고 자신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나의 모습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도 그렇고 나의 현실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아침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시몬은 베드로의 그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주님이 베드로의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는 물어볼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해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세 번을 물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을 물으니까 이 세 번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해요.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 자신도 어쩔 수가 없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기억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베드로는 이후에 그의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애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평탄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위협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것에 벗어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함의 중독, 아니면 주식에 대한 중독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 삶은 괜찮은데 그냥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간격이 없고 그냥 귀찮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 갇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믿었는데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하신 것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자각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찌들려서 그냥 이제 다 싫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강을 이미 건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영생,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신 사랑을 기억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